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려는 그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감추지 않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지식을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가고자 하나,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로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뜻하신 그 뜻을 따라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경륜대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 품고 모였사오니 주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들을 우리의 의지로 옮겨 우리의 전력을 다하여서 그 열매를 구하되,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네바 교리문답 28주 1차입니다. 37페이지, 교재 37페이지입니다. 185문. 둘째 돌판의 첫 계명,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둘째 돌판에 담긴 계명들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다 아시죠? 그 10계명을 담은 돌판은 이제 두 가지였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 이렇게 두 돌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돌판의 첫 계명, 제5계명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공경이라는 말의 원래 그 원문의 뜻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어서 존귀하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이제 그런 뜻이죠. 이 공경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가 넓게 사용되는데, 어떤 대상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존귀함을 돌리는 것, 가장 귀한 분을 여기는 것. 당연히 귀한 존재를 여긴다고 한다면 그분을 그 존재를 항상 의식하고 그 대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순종하겠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마음만이 아니라 말로 행동으로 그 감사의 마음과 존귀히 여기는 마음과 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공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경이라는 말에는 이제 복종을 포함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186문 보시면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에 대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감사와 존경을 드리고 궁핍한 상황 속에 있는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그들을 위하여 수고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말을 풍성하게 표현한 것인데요. 첫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래서 공경에 있어서 가장 이제 주된 의미는 그 대상,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대상에게 순종하고자 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게 그 마음이 중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궁핍한 상황 속에 있는 이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대상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늘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존귀 여기고 가치 있는 대상이니까, 또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그 대상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 마땅했죠. 그렇죠? 마음만 존귀형한다, 마음만 존귀 여긴다라고 하면서 그 대상이 어려움을 겪거나 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전혀 거기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걸 채워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사실 거짓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경한다는 것은 마음과 말과 우리 전 인격이 실제로 행동까지 옮겨지는 우리 전 인격이 그분을 높이 여기는 거예요. 존귀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분이 나의 그 삶의 중심에 있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을 채워주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실상 여러분 이 공경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사실 공경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1계명도 4계명까지 그 내용 말씀해 주셨죠. 우리 제일 공경의 대상은 존경의 대상은 존귀의 대상은 뭐 두말할 여지 없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제5계명 그러니까 둘째 돌판의 첫째 계명에서 그 공경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죠? 부모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부모라는 말이 그 부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94문을 보시면 위의 내용들이 이 계명이 뜻하는 전부입니까? 비록 이 계명이 부모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모든 윗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해당되는 똑같은 이치가 그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95문도 보죠. 어떤 이치에서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부모의 권위, 군주의 권위,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의 권위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표상적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만 공경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의 대표예요. 가장 기본적인 질서이고 대표적인 질서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로마서 13장을 보시면 13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를 따라 권위 있는 자들이 있죠. 우리의 위에 있는 자. 우리가 존귀 여겨야 되는 그런 피조물로서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 궁극적으로 존귀 여겨야 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인데 그분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질서 있게 창조하셔서 높낮이가 없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높낮이가 있게 창조하셔서 낮은 자가 높은 대상을 존귀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상 우리의 윗사람들을 부모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들이 있을까요? 너무나 많죠.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공직자라든가 아니면 우리 행정가라든가 우리 뭐 군주국가가 아니니까 왕은 없습니다만 뭐 다른 어떤 군주국가를 상정한다고 한다면 왕이 뭐 대표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부모와 함께 대표적인 질서는 사실 나이 많은 분이에요. 나이 많은 분 질서상 나보다 먼저 태어나시고 연배가 있는 분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그런 윗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공경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공경받기를 원하시는 그 방식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윗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경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악한 본성은 뭐냐면 윗존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특별히 인간들에게 존경받기 원하시고 존귀받기 원하셔서 그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질서를 세우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다 보니 다른 모든 질서들에 대해서도 항상 부담이 있고 그 질서를 부정하고 싶은 이제 그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회를 보거나 그러니까 은혜 없는 은혜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일반 어떤 세속 사회를 보게 되면 그 마치 권위에 도정하고 권위에 대항하고 권위를 뒤집는 것을 굉장히 매력적이고 흥분되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해볼 만한 그런 일로 여기는 그런 은근한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깊게 타락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 십계명의 둘째 돌판의 첫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내용을 넣어주신 것은 사실 1계명부터 4계명 얘는 하나님께서 존귀 여김 받으길 원하시고 하나님만이 공경받길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보편적으로 가깝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 가장 모든 사실은 그 질서들 모든 윗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경받길 원하시고 또 존귀 여김 받길 원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특별히 부모를 언급하신 것은 부모가 모든 질서 가운데 대표적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처럼 그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식이잖아요. 자녀죠. 그래서 부모는 우리가 일상 사회 속에서도 자녀를 사랑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깝게 아 부모는 정말 존경할 만한 대상, 존중할 만한 대상이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상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 여기를 받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실제로는 부모가 자질 면에서나 능력 면에서 존경받지 못할 그런 지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존재상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이 범죄인 것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존경받기 합당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을 고려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니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사랑의 대상, 존경의 대상인 부모를 설정하시고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존경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부모는 육신의 부모만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모는 모든 윗질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중간에 다른 요리문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뭐 개혁자들의 어떤 글들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거나 할 때 혹시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시면 이제 들어오시면서 혹시 그 제가 이제 읽어드리는 어떤 글들을 보시기 원하시면 들어오시면서 그 중고등부 부모용 프린트를 보시면 거기엔 다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시면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항상 오실 때 가지고 들어오시면 좀 더 편히 하시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묻고요. 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예 답을 나의 부모와 내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라고 대상을 먼저 정하고 있어요. 모든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보이며 그들의 선한 교훈과 징계에 스스로 굴복하여 합당하게 복종하는 것과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을 인내로 견디기를 요구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잘 정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현상계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윗질서를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것은 그냥 윗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첫 출발이 뭐냐면 아, 저 존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존재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 질서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길 원하시고 나를 다스리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이해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했을 때 오계명이 실제로 여러분의 순종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항상 존중하는 것이 오계명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세우신 권위자들, 그러니까 불법적인 권위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질서상 합법적으로 세우신 그런 권위자들에게 경외와 경외감과 또 복종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존경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누구를 존경한다. 그래서 이 시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권위의 전복 이런 것들이 세속사회에서는 굉장히 만연화되고 있죠. 학교 현장을 보면 그 우리 아이들이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생님을 대하는 그런 어떤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데 있어서 그 선생님의 또 능력이라든가 자질로 이렇게 좀 가르시고 좀 분별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세우신 그런 권위자라고 한다면 뭐 그분이 뭐 사기를 치거나 그래서 안 되는데 선생이 되었다 한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질서를 따라 거짓 없이 세우신 그런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그 선생님이 능력이 모자라더라도 선생님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교사라고 하는 그 직분자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존경의 마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간혹가다 여러분 안 그러시겠습니다만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선생님이 실수하면 부모님들이 늑대같이 달려가서 그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그 아이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고 굉장히 어둠 가운데 행하는 그런 무지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질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존중을 돌려야 돼요. 그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대상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나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못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라고 해야 됩니다. 물론 그들을 공경한다고 했을 때 그들의 악행을 방조하거나 아니면 악한 것을 우리에게 조장시키고자 하는데 그것을 묵인하고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우리가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특별히 우리의 권위자들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고 불법이고 그 죄에 가까운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라고 하셨으니 무조건 순종하다 이런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물론 이처럼 지위 그 자체하고 그 지위에 있는 자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의 그 내용 그것을 잘 구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그 연약함 예를 들어서 우리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의 전반적인 어떤 명령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명령의 어떤 지혜로움이랄까 아니면 어떤 세속적인 면에 있어서 무슨 실용적인 면에서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부족한 그런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는 게 더 지혜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실용성을 따져서 어떤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에 대해서 거절하는 습관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점 이제 상대적으로 분별력이 좀 많이 떨어져 가시고 그 다음에 판단력들이 순간적인 판단력들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해지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밝은 젊은이들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명령이나 또 가르침이나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그 내용 그 자체의 부족함만 보고 그대로 아주 직접적으로 불순종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창피를 주는 일도 있죠. 그죠?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는가 하면서 창피를 주는 일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혜가 아니고 무지입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은 감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하여서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 그 자체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죠. 사울왕을 그죠? 여러 차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울 왕을 그가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옆에 주변에 있던 자들은 상황을 고려하고 필요를 고려하여서 죽이자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이 그에게는 실용이었고 그에게는 현실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법정에서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여러 가지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진리로 반박을 하죠.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 당신이 왜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무리하게 대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자세가 되게 특별해요. 분명히 그 내용적으로는 진리를 전했고 합당한 걸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자세는 뭐였냐면 내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내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여서 그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강하게 말했던 그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의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가 권위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있는 자를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이제 아래 사람들에게 가르치듯이 말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권위 있는 자요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라는 걸 알았을 때 그런 자세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의시키는 마치 이제 사죄하는 것 같은 그런 뭐 내용도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몰랐고 자신이 권위 있는 자라고 했다면 이런 방식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 세상과 차별된다는 것, 거룩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하면 그냥 교회에서만 듣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사실 거룩의 내용을 잘 찾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이 분명한 그 거룩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끝없이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끝없이 존중하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 변화의 내용에 중요한 단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제네바 그리문답에서는 이 내용이 안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반드시 위쪽만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윗질서를 향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요, 윗질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래를 향한 질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같은 동등한 그런 대상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친구가 되겠죠.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을 보시죠. 에베소서 6장. 5절 찾으셨나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래 대상이 위 대상을 향한 그러니까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질서에 직접적으로 잘 어울리는 말씀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9절 가보세요. 구절은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윗질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질서를 통해서 통치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것과 동일하게 윗질서에 있는 존재는 아랫질서를 대항할 때 아, 내가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구나 라고 하는 엄중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막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옛 본성, 인간의 육에 속한 것들로 쉽게 대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더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잘 설명되는 것처럼 남편의 그 질서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질서로 같이 동등하게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랫질서는 윗질서에게 늘 배우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윗질서에 있는 아랫사람을 대하는 자들은 정말 나를 들여서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이 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고 그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엄중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윗질서를 향해서만 공경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구원의 그런 과정대로, 구원의 서정대로 그 질서 가운데 아랫사람에게는 사랑으로, 윗사람에게는 순종과 감사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모든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리문단 63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리문단 63문 마찬가지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5계명이 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요. 답을 이렇게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5계명은 윗사람들, 아랫사람들, 동료들로서 그들의 여러 자리들과 관계들 안에서 각자에게 속한 명예를 보존하며 의무를 실행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죠? 윗사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윗사람과 아랫사람들과 동료들로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죽게 하듯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질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신 그 질서의 그 높낮이를 따라서 윗사람에게는 존경과 순종의 마음으로 아랫사람에게는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주어지신 모든 그 질서를 항상 존중이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 있게 여기셔야 되고요.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내가 낳았으니까 그냥 자녀가 아니고요. 또 나를 낳아줬으니까 그냥 부모가 아니라 우리 부모나 자녀나 항상 뭐 예배 가운데, 가정 예배 가운데 항상 의식을 고취시켜야 되는 그런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를 연결시켜 주셨다. 이는 그냥 자연적인 출생의 관계 그 이상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아주 고귀한 관계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항상 결부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낳았으니까 자녀이고 낳아주셨으니까 뭐 부모고 이런 이해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것, 그분이 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5계명에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더하여 있죠. 187문인데요.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제 5계명에 덧붙이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188문도 보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마땅한 공경을 행하는 자들에게 장수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뭐 장수는 다 아시는 것처럼 생명의, 육신의 생명의 길미죠. 오래 사는 거죠. 근데, 189문까지 보죠.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네, 이 뒷부분은 뭐 크게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문답을 통해서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89문 보시면 이 세상의 삶은 비참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래 살게 해주시는 것을 은혜로 간주하며 이를 사람에게 약속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비록 비참한 것이라고 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생에서 신자를 보존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의 부성적인 사랑을 입증해 주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기본적으로 인생은요, 비참하죠. 그렇죠? 비참해요. 무덤을 늘 머리에 이고 산다. 우리 언어가 산다. 육신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산다는 그 언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죽었다고 더럽다, 부패되었다, 오염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표현들이 어울릴 정도로 사실 산다는 말은 우리에게 적당한 어떤 표현이 아닙니다. 그만큼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있죠. 우리 산다는 것은 그저 육신이 좀 호흡하니까, 그죠? 육신이 호흡하니까 산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면, 창조자의 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존귀 여기지 않냐는 그 마음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어그러져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육신이 이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계속해서 더러움만 낳고 죄만 낳는 것에 불과하죠. 산다는 것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사실은 죄만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그죠? 현상적인 죄만 더 많이 짓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거든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과 제네바 교회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인생이 비참한데 오래 사는 게 무슨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이 부모 공경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비참해요. 비참한데 우리는 그 비참으로부터 깨어났죠. 그 무지로부터 깨어났고 그 생명 없음으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육신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출발점이고 그 유일한 근거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다 있으시죠?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비참하지 않아요. 물론 여전히 육이 남아있고 옛 본성이 남아있어서 비참한 지경이 남아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비참한 우리의 지경을 분명히 억누르고 지배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와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하지 않습니다. 유익해요. 그죠? 유익합니다. 어떤 면에서 유익할까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새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호흡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비로소 유익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옛 본성을 의지하고 있고 육을 의지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치가 전혀 없고 죽은 것이고 사실은 비참으로 떨어지는 것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한, 믿음이 주어진 이후로부터 우리는 비참하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복되고 우리 인생이 그런 의미에서 유익하다. 그러니까 죄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흔적을 남기고 생명의 열매들을 남기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놀라운 그런 인생의 유업들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래 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유익하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오래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힘든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난 예수 믿으니까 빨리 죽고 싶다. 저도 간혹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그 말도 사실 함부로 할 말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한 만큼 오래 살게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을 누리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천국이 사모된다고 할지라도 빨리 죽고 싶어요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오래 사실 자격이 있어요. 물론 그 오래 삶에 대해서 결정권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여한을 정하셨죠. 우린 그걸 모릅니다. 가장 제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게, 여러분께 적당하게 다 정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명을 다 아시면 전 모르죠. 그죠? 네. 수명을 알았으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네. 좋지 않으니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할 이유가 없죠. 분명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진정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오래 산다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좀 불쌍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189문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 이 부성적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 되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로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여 주시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명의 여한이 길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0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190문 뭐죠? 그러면 일찍 죽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종종 매우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일찍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장수를 약속하셨으니 특별히 부모 공경과 관련하여서 부모 공경으로 모든 질서에게 질서를 존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으니 그러면 담령하는 이는 그 복이 없는 자들인가? 심지어는 유기자들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다 알고 있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담령의 여러분 첫 번째 주자, 성경 인물 중에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우선 기계적으로, 봉헌 공경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존재들이 정말 장수가 기계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죠? 뭐 스테반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세례 요한도 사실은 비슷한 연배였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연배였고 그리고 뭐 요나단과 다윗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럼 다윗만 사랑하시고 요나단은 사랑하지 않으신 것인가?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매우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일찍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은 191문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행복에 대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조건부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 유익한 것인 한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말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앞서 고려되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수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게 여러분 구원은 절대적이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등하게 그다음에 통일적으로 하나 되게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에 있어서는 높낮이가 있을 수 없고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것은 은혜다 은혜가 아니다를 결정적으로 가르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은혜는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다 주어지죠. 구원의 은혜는. 그런데 구원의 은혜와 관련되어서 조건적으로 덧붙여진 그런 이생, 특별히 이생 가운데서 예, 주어지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늘 상대적이고요. 그 지혜로우신 분에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 장소 같은 것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하게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얼마만큼 살아야 우리의 구원에 가장 적절한 열매들을 맺을지는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합당한 그런 은혜를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데 얼마만의 시간이 필요한지는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세요. 그분이 가장 적절하게 오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장수의 약속을 주셨을 때는요.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우신 분께서 가장 적절하게 각 사람의 구원에 합당하게 오래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이 약속의 내용이죠. 어떤 이는 이것이 시간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아주 짧은 시간에 그 구원의 모든 경륜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어떤 이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복이죠. 구원을 이뤄가니까.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장수에 대한 그 약속은 이와 같이 우리가 조건부로 이해될 것이고 절대적인 것은 우리의 구원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에 유익이 되고 자신의 영광에 가장 빛나는 그런 한계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를 살게 하시니까 우리가 얼마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무게를 너무 실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 주의해야 됩니다. 보편적인 질서에 따라 건강 잘 챙겨야죠. 몸을 일부러 망가뜨릴 이유가 없어요. 나는 주님을 믿고 빨리 천국 가길 원하니 막 무리하고 네. 그래서 성인병 이런 거 걱정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는 지혜로운 것이 못하죠. 보편적인 그런 우리 하나님께 주신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의사를 주신 이상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의사에게 치료받는 그 보편적인 행위들을 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지나쳐서 건강이 어떤 약을 지속적으로 먹는 것으로 유지되고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을 운동을 정말 얼마만큼 해야 건강이 유지되고 이것이 전도되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나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 이상으로 건강을 친가 예를 들어 너무 이렇게 단순할지 모르겠지만 런닝머신에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뛰시는데 성경 한 글자도 안 보신다. 이거는 균형이 어그러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은 아주 단순한 예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주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잘 설정하되 우리의 구원과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항상 중심이 될 것이고요. 보편적인 지혜를 따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생일을 내일 데려가시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참 신실한 분인데요. 그냥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40갓 넘으셨는데 그냥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분이 평소에 건강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어떤 질서를 따라서 건강을 잘 챙기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정한 그 여한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성경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전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해를 주거나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신다고 우리가 뭐 슬퍼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왜 장수를 약속하셨을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복이 영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 가운데서 영원을 맛볼 수 없지만 오래 산다라는 것이 영원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표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수를 여기에 덧붙이신 것이지 절대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히려 우리는 뭘 이해되냐면 이렇게 현재적인 복을 빗대어 말씀하실 정도로 부모 공경을 장려하신 그것, 그만큼 부모 공경, 그러니까 질서를 존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존경히 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되고요. 반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질서를 파괴하고 질서를 소홀히 여기고, 그죠? 우리 어떤 세속적인 어떤 악한 어떤 마음 가운데 또 뭐 자질이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192문 보시면 부모를 거역한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을 처벌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징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심으로써 그들은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혹은 이외에 다른 방법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학을 읽어보시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냐면 우리는 잘 모르는 방식으로 그를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벌하신다는 것,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열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3문에 뭐 읽진 않겠습니다만 이 계명이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 땅에서라는 표현이 더 붙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이 도덕법 전체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러므로 이 땅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스라엘 땅, 뭐 가나안 땅 이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지평, 우리가 살아가는 지평. 그러니까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땅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해요. 여러분의 삶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만 의지함과 하나님만 사랑함을 열매로 남겨두시기 위해서 그게 은혜니까요. 우리를 그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평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항상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존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좀 훈련시키고 우리 함께 그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진력을 해야 되겠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열매를 지혜로 허락하여 주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악한 세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법적인 질서마저도 인간의 악한 본성을 따라 뒤집고 엎어버리고 마치 그 질서가 불편한 양 처세하는 그런 일들이 만연되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세대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실제적인 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성령의 강한 그런 설득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누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라고 한다면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공직자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직장 상사에 대해서 정말 지나가다 만나는 그런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를 늘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그를 사랑으로 대하는 놀라운 마음이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윗질서 뿐만이 아니라 아랫질서에 대해서 사랑하고 또 동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로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는 그런 귀한 질서가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현장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